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과 활 노래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어떤 챕터가 그 진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 등장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 하 1장에 나오는 다윗이 지은 활 노래 챕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10년 동안 다윗을 추적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죽었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를 안타까워해서 노래를 지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어떤 인물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0년 동안요. 그냥 미워하고 악성 댓글 한두 개 단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반응할까요? 원수가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다는 홀가분함.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원수가 몰락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쾌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본능입니다. 잘 죽었다 이렇게. 다윗은 상식과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애도합니다. 이것이 가식일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하나의 행동일까? 사무엘상 28장과 31장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어떤 영적 파탄과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는지 몰락 과정이 이 두 챕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심지어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다 제거해버렸던 무당까지 찾아가요. 그런데 무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리고 아들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는다. 그 말대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참패하고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사울 자신도 적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합니다. 요즘도 아이시스나 테러 집단이 여자들이 쏜 총에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들에게 화살 맞아서 모욕적인 죽음 당하는 것을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적의 화살,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맞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무기든 병사에게 나를 죽여.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너에게 죽고 싶어. 그런데 병사가 두려워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스스로 칼을 이렇게 거꾸로 헤어놓고 그 위에 엎어져서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지속해오던 사울이 결국 영적 파탄과 비참한 죽음으로 마감을 합니다. 다윗을 없애려 했던 사울이 이렇게 죽음 맞이해서 사라집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심정이 어땠을까? 보통 인간의 경험은 이런 데 쾌감을 느끼고 상대방의 죽음에 대해서 그 몰락을 조롱하고 비웃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내면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것을 우리는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도 달아볼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심정은 개인적인 해방감보다도 비극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깊은 슬픔을 표현하죠. 애가의 형식으로.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볼까요?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해서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럴 때 독재자들이나 정치적인 야망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원수가 사라졌다고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구성된 여호와의 군대가,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이게 동의어거든요.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군대의 비극적인 패배로 인식했다는 거죠. 활로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추도하는 내용인데 다윗은 이것을 짓고 명령해서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이 노래가 유다 족속 전체가 배우고 부를 교육 자료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내용을 잠시 보면은 1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스라엘의 자랑이 된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사냥감처럼 쓰러졌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던 강력한 두 영웅이 어쩌다가 몰락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을 합니다. 19절이 내부적인 슬픔의 토로였다면 20절은 국가적인 수치심을 표현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그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다섯 도시 중에 하나들이죠. 고대 근동에서 전쟁의 승리는 여성들이 춤과 노래로 축하하면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그리고 그들의 왕의 죽음을 적국의 여성들이 성전과 소재로 삼아서 이제 조롱거리가 됨을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21절 보십시오. 이 전쟁이 피한 곳이 길보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아마 이런 언덕도 있고 여러 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여기에 노래 가운데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방패가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가죽이 부드러워진 상태가 나중에 팽팽해지면은 화살을 막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지 않는 방패, 관리되지 않아서 버려지고 쓸모없게 된 방패, 그러니까 패배자의 방패 그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왕의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그럽니다. 마시아흐. 메시아도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룩한 존재란 말이에요. 왕이라는 그것은. 그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도 부여해 주신 선택된 자. 그런데 사울의 방패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한. 마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닌 것처럼 아무런 하나님의 보호도 없는 채로 죽임을 당한 그 살육의 현장에 시체로 무기력하게 널브러진 그를 향해서 이제 그 길보아 땅은 이슬과 비도 내리지 말지어다. 우리 그렇잖아요. 너무 처참한 일이 일어났으면 이 길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 뭐 이런 식인 거죠. 2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이거 다윗 악의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일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왕 통치 때문에 너희들이 번영하고 부요한 것 아니냐. 이 붉은 옷 샤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값비싼 사치품이거든요. 이것이 사울왕의 통치 때에 일어난 거 아니냐. 그것을 혜택받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왕 덕분으로 이 풍요가 왔는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슬퍼하는 것 옳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의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인 적, 그러니까 원수가 몰락을 하면 이제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잡으면 과거 정권의 공로를 전부 다 지우고 과거의 실수만 들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활로래에서는 반대죠. 사울의 미친 행동이나 다윗을 향한 박해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일도 했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이런 그 후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변 국가와의 전쟁에서 사울이 확보한 어떤 전리품이라든지 그런 말면은 풍요, 그것만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안 돼요. 사울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그의 과거를 말한다? 철저하게 그의 공로만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딸들로 하여금 애곡하게 하고 기념하게 한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기에 어떤 시각에서 이러한 고백이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힌트가 한 구절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서 아, 이렇게 보았겠구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시각을 보았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7절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아까 이 두 용사라는 말은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정말 통탄한 일, 어쩌다가 이 강력한 두 용사가 이렇게 죽었는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무기 두 개를 잃은 결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원수 관계예요.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보았을 때는 전체 국력에서 이 두 용사 싸우는 무기가 하나 손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인간 병기였던 이 사울은 용사예요. 키도 크고 요나단은 물론이고요. 인간 병기였던 사울과 요나단 자체가 사라졌다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 추격하고 또 추격했던 원수의 멸망. 그런데 그런 사울의 공적을 기리는 애가를 지어서 암송하게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전부 다 조금 자세를 자신 아니라는 듯. 저는 처음에 주석도 AI도 정치적인 제스처라는 그 해석이 있어요. 주석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떤 어프로치를 할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그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정치적인 제스처다. 내가 이토록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유다 장로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감동해서 나를 왕으로 모시겠지. 그렇다면 내가 활로래를 지어서 백성들을 감동시키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그의 고백이 정치적인 계산이 아닌 진실임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의 내면을 보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동기가 있고 정치적인 술수로서 그렇게 했다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20절에 보면 이를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그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블레셋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구성하는 이름으로 볼 때는 이 두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승리를 부르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손실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 누구 집사가, 저 권사가 나에게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SNS나 직접적으로나 어떤 뭐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대갚아 줍니다. 왜? 내가 기분이 많이 나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아요. 교회 사람들이 봅니다, 그것을. 근데 오늘 예수를 궁금해해서 예배 첫 방문한, 교회 출석한 한 가족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기분이 진짜 나쁘지만은 내가 드러내는 이 행동을 통해서 혹시 오펜더 되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그 공동체의 전체 선을 의식한다면은 나는 그 모욕감을 꿀꺽 삼키겠죠.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손실, 손해, 그것을 공동의 선을 위해서 꿀꺽 참겠죠. 다윗은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군대를 구성하는 강력한 두 사람의 손실로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얼마나 많이 진영과 자기가 속한 캠프와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하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대립에 들어가면 일단은 상대는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 마귀라는 대결 구도에서 보면 우리는 동지예요. 외부의 진짜 적에 맞서 싸워야 할 동지예요. 악한 원수는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관점을 왜곡해서 동지를 적으로 보게 해요. 물론 의견 차이가 있어요. 철학과 가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이게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차이가 있어요. 군대에서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 전체 부대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죠. 그래서 함께 싸우던 전우가 총탄을 맞아서 쓰러지면 내가 안 맞았는데? 쟤가 죽는 거예요. 쟤가 피를 흘리고 쟤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총탄 맞아 쓰러지면 다른 군인이 음호사격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포복을 해서 그 친구를 끌고 나와요. 왜? 전체 군대에 하나의 병사, 하나의 굴이 생긴 거예요.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끌고 와서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의료병을 불러가지고 조치를 하는 거죠. 그를 방치한 만큼 전체 군대에 손실이 발생하니까 왜 가족 구성원 간에 많은 대립과 적대감이 생겨죠? 왜 그럴까요? 속임을 당해서 그래요.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서. 몇 년 전에 어떤 한국의 정치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노회찬이라는 정치인인데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냉전이란 말 들어보셨죠? Cold War, Cold War.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미국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세운 소련의 44년 동안에 지속된 체제 경쟁이에요. 왜 Cold War라고 했는가 하면은 직접적인 총알을 쏘는 전면적인 전쟁이 뜨거운 전쟁, Hot War라면 총은 쏘지 않아. 근데 싸워. 그래서 차가운 전쟁, Cold War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체제 경쟁이죠. 44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이 냉전이 종식되기 2-3년 전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7년 9월 21일 제42차 유엔 총회에서 이런 연설을 해요. 우리는 순간의 적대감에 사로잡혀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공통된 유대를 인식하게 해줄 어떤 외부의 보편적인 위협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부분은 영어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민경지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야, 그렇습니다. 저는 때때로 만약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부터 온 외계의 위협에 직면한다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의 차이점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달리 보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잔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해서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래서 애가를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정황을 통해서 시편 1편은 다윗의 저작으로 추정하는데요. 1,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앞에 두고 씨름하면서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생각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주님의 관점이 이렇구나. 주님의 감정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왔음에도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고 마침내 사울이 죽었을 때 쾌제를 부르는 대신에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환노래를 지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게 했던 것이죠. 왜?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강력한 힘 둘이 손실이 났으니까.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죠? 르완다. 1994년에 르완다에서 약 한 100일 동안에 정확한 숫자를 이렇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르완다에서 1994년 100일 동안에요. 80만 내지 100만의 사람을 동족을 죽입니다. 그 르완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데 다수족 후투족이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소수족 투치족인데 온건파 후투족 그러니까 다수족 후투족 정권이 소수파에 해당하는 투치족과 온건파 후투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100만 정도를 죽입니다. 학살. 100일 동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10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오클랜드 전 시민이 그냥 다 죽었다고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넬슨에서 올라온 무장한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죽인 거예요. 이렇게 100만을 끝났습니다. 이 비극 이후에 투치족이 이끌던 르완다 애국전선 RPF가 이 내전을 종식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장악하죠. 희생되었던 그 부족의 투치족이 이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폴 카가메라는 지금 현재 르완다 대통령이에요. 폴 카가메. 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이게 혹시 성경적인 바울 그거 아닌가? 그의 신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폴 카가메 대통령은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르완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적인 용서를 실행해요. 가차차 재판을 도입합니다. 가차차. 학살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수만이에요. 수십만이 해당해요. 학살에 죽였던 사람들, 가해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현대적인 사법 시스템으로 이 사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이 폴 카가메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면은 가차차라는 전통적인 공동체 재판을 엽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20명 학살한 어떤 가해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마을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누구를 죽였습니다. 누구누구의 삼촌을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마을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그리고 공동체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회봉사하는 형식으로 형을 감해 줍니다. 이 자식을 죽였어요. 그 용서가 돼요. 그런데 르완다 전체 나라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처벌보다도 진실 규명하고 공동체 회복을 중심해서 일이 일어납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수할 수도 있었고 그냥 모두 사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통해 화해하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꼭 국민을 설득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르완다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되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는 것. 어느 도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럭에 보면은 높이가 있잖아요. 트럭 높이. 그래서 보통 뭐 봉고나 아니면은 뭐 스타트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해 조금 높아도 이렇게 다 지나가죠. 근데 어떤 그 지하도나 거기 보면은 3m 이렇게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높은 탑차는 그 지하도를 지나가면 낑긴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도시에서 대형 트럭이 이 지하도에 그 높이 표시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지하로의 입구에 꽉 끼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기술자들이 와서 빼내기 위해서 여러 궁리를 합니다. 근데 한 소년이 트럭 운전사에게 다가와서 이랍니다. 아저씨, 제가 차 빼낼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당연히 장난하는 것으로 알고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다, 빨리 가라, 위험하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쳐내려고 해요. 이 아이가 뒤로 물러가면서 타이어에서 공기만 조금 빼면 돼요. 타이어에서 공기만 조금 빼면 돼요. 어른들이 기술을 동원해서 이 차를 빼내려고 하다가 타이어에 공기를 빼내니까 몇 센치 내려앉으면서 트럭이 후진해서 빠집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제거되긴 했지만 우리는 양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근시한 적이에요. 그래서 내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재단합니다. 다 알지 못하고.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봤더라면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다윗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다윗을 참 좋은 내 사위, 참 좋은 내 사위, 저런 성품을 가진 사위가 없어. 그렇게 봤더라면 자기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성품 좋고 능력을 갖춘 신하 또는 내 사위. 그렇게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가는 달라졌을 거예요. 관점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에 쓰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바라보는 거 연습하자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 보는 패턴이 고착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배우자를, 생각에 할례가 일어나야 될지도 몰라요.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교회 식구를, 다른 교회를,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적대관계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초대교회 강타했던 그 리바이벌을 10배, 수십 배 더 강한 형태의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될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만 주역이 됩니다. 지금 육적인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이 부흥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방해하는 육신적인 그런 캠프에 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금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내면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조용한 시간들 귀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활노래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영적인 도전을 느낍니다. 그러나 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남겨주셨을 때에는 이를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영적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